세계 뉴스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와 여당 주요 인사들을 구금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미아와디 TV는 오늘 지난해 11월 선거 부정에 대응해 구금 조치를 실행했다며 앞으로 1년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미얀마의 권력이 민 아웅 클라잉 최고 사령관에게 이양됐다고 말했습니다. 군부는 미얀마의 실권자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이날 아침 가택 연금했습니다. 또 윈민 대통령 등 정부 고위관리와 집권당인 민주주의 민종동맹의 주요 인사들도 구금했습니다. 수치 국가고문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군부의 이번 조치가 미얀마를 독재 아래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군부의 쿠데타를 받아들이지 말고 진심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 네피도와 옛수도 양곤의 거리에는 군인들이 배치됐으며 네피도의 전화와 인터넷은 차단된 상태라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젠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최근 선거 결과를 바꾸거나 미얀마의 민주주의 전환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면서 이번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책임 있는 이들에 대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대 수천 명을 또다시 대거 구금했습니다. 러시아 인권감시기구인 OVD인포는 어제 러시아 전역에서 나발리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러시아 보안당국이 80여 곳 도시에서 5천 명이 넘는 시위대를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당국이 불법 시위를 엄단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시위대의 규모는 지난 23일보다 줄었지만 구금된 사람은 지난 시위보다 훨씬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시위대에서는 약 60여 명의 언론인도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은 이날 모스크바 중심가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푸틴 사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시민들을 무작위로 붙잡아 경찰버스에 태웠다고 보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러시아 당국이 평화적 시위대와 언론인들을 2주 연속 가혹하게 탄압한 것을 규탄한다며 나발리 등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기원을 밝혀내기 위해 중국 우한을 방문한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조사단이 오늘 바이러스 확산 초기 현지 상황을 관리했던 보건당국을 방문했습니다. AP통신 등은 조사단이 이날 허베이성 질병통제센터와 우한시 사무소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단은 허베이성 CDC에서 약 4시간 동안 머물며 관계자 등과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현장 방문 이후 기자들에게 중요하고 좋은 회동을 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날 조사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최초 보고된 화난 수산물 도매시장과 우한이 70여일 동안 봉쇄됐을 당시 식료품 보급소 역할을 한 대형 재래시장 등을 방문했습니다. 자국적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WHO 조사단은 지난 14일 우한에 도착해 2주간의 격리 기간을 거친 뒤 지난 29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을 놓고 갈등을 빚던 유럽연합과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공급 물량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올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1분기에 지난주 제안했던 것보다 90만 회분을 더 납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는 1분기에 EU에 모두 4천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당초 1분기에 모두 8천만 회분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2주 전 3,100만 회분만 납품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은 다른 지역으로의 유출 등을 조사하겠다며 28일 아스트라제네카의 벨기에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중국과 북한 외교장관이 최근 축전을 주고받으며 양국 간 소통 강화를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리선권 북한 외무상에게 지난달 8차 노동당 대회 등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축전에서 최근 몇 년간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략적 리더십과 직접 추진으로 북중 관계가 크게 발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을 세워나갈 기본 토대는 일본, 호주, 인도와의 4개국 연합체인 쿼드라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관계 강화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북한은 선택이 많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북부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7도, 최고는 영하 19도에서 영상 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미국의 힘의 우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을 세워나갈 기본 토대는 쿼드 연합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신임 바이든 행정부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힘의 우위를 제시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29일 미 평화연구소가 화상으로 주최한 배턴을 넘기다 행사에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보좌관과 함께 참여해 외교안보 현안과 전략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상의 도전은 국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강조한 외교가 국내 정책이고 국내 정책이 외교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Something that Joe Biden has really reinforced for us, which is that foreign policy is domestic policy and domestic policy is foreign policy. And at the end of the day, right now, the most profound national
국내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자영업자들과 근로자들을 강타한 경제 위기, 기후 위기, 분열의 문제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때 국가안보상의 우선순위와 전략은 임기 초기에 힘의 우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힘의 우위를 갖고 중국과 강대국 경쟁을 하고 기후위기, 핵확산, 사이버 공격, 경제난 등 국경을 초월한 심각한 위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n there is the investment in allies. And really trying to reinvigorate our alliances, but not return them to the way they were before. Rather, think about
미국이 힘의 우위를 확립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쇄신하고 동맹 관계에 투자하고 활기를 넣으며 파리 기후 협약과 세계 보건 기구와 같은 중요한 국제 기구들에서 미국의 위치를 공고히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대중국 경쟁에 대입하면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정비하고 민주주의적 동맹과 파트너들과 연대하며 신기술에 투자하고 홍콩과 타이완 등에 대한 중국의 호전성과 위협에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을 세워나갈 기본 토대는 일본, 호주, 인도와의 4개국 연합체인 쿼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really want to carry forward and build on that format, that mechanism, which we see as fundamental, a foundation upon which to build substantial
쿼드의 형식과 작동 방식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며 이는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실질적인 정책을 세워나갈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쿼드는 미국의 동맹인 일본, 호주에 인도가 합류하면서 구성된 안보협의체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9년 미국에서 첫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중국을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지정학적 도전으로 꼽았습니다.
A very assertive rising China that has become the number one geopolitical challenge to the United States and will be for a generation. China's more assertive, and we see that in Taiwan.
중국이 타이완과 남중국해, 홍콩에 대해 매우 대담한 행동에 나서고 있고 점점 국수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며 남극, 북극, 남대서양과 같이 새로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쿼드 연합체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이후 미국이 맺은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또 중국 외에 미국이 직면한 도전으로 이란과 러시아, 국제적인 범죄 조직을 지목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관계 강화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부차관보는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논의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의 중심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네퍼 미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동맹국들 간 관계 개선 외에도 개별 동맹국들 사이의 관계 개선을 돕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no more important relationship to the United States than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네퍼 부차관보는 28일 내시빌에 있는 테네시 월드 어페어스 카운슬이 주최한 화상자담에서 한일 관계보다 미국과 더 중요한 관계는 없고 한일 관계 악화는 솔직히 말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들 사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look for opportunities to strengthen our relations among
바이든 행정부는 미한일 3자 관계를 개선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이며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한일 관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는 겁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미한일 3자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분야는 북한이며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 등 여러 분야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One obvious way is to try and reinvigorate our cooperation on North Korea. This is.
그러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일본과의 협의는 미국이 향후 북한에 취할 모든 접근 방식의 중심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Consultations with Seoul and Tokyo are absolutely central to any approach that we would take towards the North, given their.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북한과 관련해 취하는 모든 일은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를 수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영내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보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에 가하는 위협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you know Biden administration absolutely recognizes the seriousness of the threat.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는 물론 단지 핵 프로그램뿐 아니라 불법 미사일 프로그램과 대량 살상 무기 관련 기타 프로그램과 관련해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계속 억제하고 동맹국인 한국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며 안보 공약을 지키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지만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미국인들과 동맹국, 파트너들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한반도에서 군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와 관련해선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의 동맹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를 핵심 기반으로 SMA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향후 북한의 선택으로 도발과 대화 복귀, 중국과의 관계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북한이 현재 저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현 시점 북한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도록 할 의도에서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 등 무력 도발을 감행하거나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는 것,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대내외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안 등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불투명하고 새롭게 포진한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의 대북 경험이 많다는 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어느 것도 북한 입장에선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북한은 도발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한편 개발 중인 무기의 성능도 개선해왔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시작으로 점점 강도를 높여 궁극적으로는 ICBM 발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이 맺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등의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 때 맺어져 북한은 새 행정부가 들어선 현 시점 이를 파기하며 새로운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기존 무기 개발 계획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맞게 될 역효과에 주목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부는 2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란 선택지에는 일종의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A number of people, including myself, have speculated that there's some possibility. I can't dismiss this possibility that the North Koreans might conduct a long-range ballistic missile.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ICBM이나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경우 북한은 중국을 화나게 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과 2017년 북중 관계가 매우 나빴던 주된 요인에 북한에 잇따른 도발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ICBM 발사나 핵실험 등 도발은 즉각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이는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2017년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만약 북한의 목표가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이거나 제재 완화라면 이 역시도 도발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would be compelled to respond very harshly and very forcefully with a number of diplomatic and political.
만약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매우 강경하고 완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외교와 정치는 물론 군사적 단계를 밟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이런 상황이 실제 일어날 경우 북한과의 모든 가능성은 끝을 맺게 되고 북한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BOA에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접근법이 나오기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기간이 길어지면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등에 나설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도발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회의감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would just solidify a strong view in the United States, but I believe in other countries also.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는 북한이 도발적이고 비핵화에 대해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강한 견해만 더욱 확고하게 만들 것이란 지적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따라서 북한의 ICBM 발사 등 도발은 제네바 합의나 한국 정부의 노력들, 트럼프 행정부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등 북한과 했던 지금까지 일들의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도발을 통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의 과거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I don't think it's going to be very successful because you have a lot of very experienced diplomats. Kurt Campbell.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 포진한 외교안보 인사, 이를테면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등이 대북 협상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들은 이미 북한의 수를 읽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 초반부인 현 시점에 미북 협상이 자연스럽게 재개되도록 하는 것도 북한의 선택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미국이 북한에 먼저 손을 내미는 형태가 돼야 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미리 만들어져야 하는 등 변수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명자 시절이던 지난 19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 접근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새 대북 접근법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당기는데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지 혹은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 정책국장은 북한이 군사적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태도에 따라 행동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Looks like he has emphasized a level of military preparedness. Restating the U.S. as enemy number one.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적 대비 태세를 높이고 미국을 첫 번째 적으로 규정하며 힘에는 힘으로 맞서겠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동시에 진전에는 진전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진전 대 진전 구도가 올리브 가지가 될 수 있고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노퍼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더라도 먼저 나서진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는 형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ll, they're not going to reach out. I mean, they're going to wait for the U.S. to reach out to them. They're not. I mean, my personal.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미국이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란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접근해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아무런 손해가 없을 것이라며 미북 양측 모두 대화 재개에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현 상황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이나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기보다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탈피하고 또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미중 사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미중 관계 강화 시도가 북한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Of those possibilities, I think they might, and given the state of the U.S.-China relationship, they might try to.
힐 전 차관보는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일관되게 강경한 입장을 유지한다면 북한의 이런 선택은 미국에게 미중 관계 진전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퍼 국장도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certainly China is one to watch because of the relationship. I mean, North Korea, when it reopens.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닫힌 국경이 개방되면 북한에게 있어 중국은 주요 경제적 후원자가 될 것이란 겁니다. 다만 노퍼 국장은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등 도발에 우려해왔다면서 두 나라 관계는 단순히 회복됐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 이상으로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도발 등에 있어 균형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며 북한 당국자들도 중국의 금지선을 넘는 데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노퍼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최근 북한 노동당 8차 대회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는 등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분위기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고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화에 나서도록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의 한 민간단체가 대중국 정책, 미군 재배치 셈법과 한반도 문제 등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을 제안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책임있는 국정 운영을 위한 퀸시 연구소가 29일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역내 질서, 미국의 새 동아시아 정책이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소의 마이클 스웨인 동아시아 프로그램 국장과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 레이첼 오델 연구원이 저자로 참여한 이번 보고서는 역내에서 미국의 관여 전략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군사정책 일변도였던 기존 정책들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과 동아시아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했던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개념과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한 집단 안보체제, 쿼드는 조율된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경제적 위협이 미국과 동맹의 심각한 우려사안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군사 일변도 정책에서 탈피해 경제와 외교적 수단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아직 국제 질서나 미국의 실존적 위협이 되지 못하며 향후 세계 재편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지만 전략적 경쟁에 초점을 둔 미중 관계는 부실한 정책을 만들어냈다는 설명입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전쟁 발발 가능성은 중국의 부상보다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 노력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했으며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북한 전략이 어떻게 구현될지 현 시점에서는 불확실하다며 다만 동맹 강화를 통해 다원적인 접근법을 취하면서도 중국과 경쟁에서 양자태기를 강요했던 태세는 다소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공화, 민주당뿐 아니라 새 행정부에 발탁된 많은 관리들 역시 새 시대 동아시아 전략 재편을 두고 비판적이거나 창조적인 고민을 매우 적게 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역내 군사 우위가 사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둔 미군과 동맹군의 재편에 대한 어려운 질문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미국의 역내 정책은 통제나 지배력 중심에서 중국에 대한 거부 중심의 접근법으로 전환하고 영내주 등 지상군을 상당한 수준으로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구사 중인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A2AD의 일부를 역도입해 중국이 도련선 내 국가들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미국과 영내 동맹들이 방공과 해안 방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내 미군의 지상군과 항공모함 등이 배치된 전진기지를 대규모로 간축해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고 전략적 심층성과 기민성에 기반한 공중, 해상 전략의 분산 배치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분산 배치 전략은 당장 시작해야 하며 10년에서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관리하면서 중국의 도발과 영내 안보 환경에 따라 보다 큰 규모의 미군 감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이 각 동맹들과 체결한 상호 방위 조약의 독자성을 받아들이고 한국의 경우 북한의 도발 대처에 방점을 두고 중국을 견제하거나 대처하기 위한 발판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다른 영내 어떤 동맹국들과 비교해 이미 군 현대화에 상당히 투자해 자국 방어에 보다 큰 책임을 이양받을 준비가 된 만큼 미국은 향후 북한과의 평화협상 진전 상황과 연계해 한국과 주한미군의 지상군 감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외교정책과 관련해선 북한 체제의 보장과 양 당사자 간 의회 차원의 인준을 포함한 이행 합의가 선행될 때만 북한이 의미있고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의 궁극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유엔군 사령부를 대표하는 미국, 북한, 중국이 종전선언에 서명하는 것이 중단기 관점에서는 현실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전력과 관련 교리 개발에 제한을 가하고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예방에 초점을 둘 것을 권고하면서 장기적으로 평화 통일 과정은 남북 정부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조율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존 퀸시 애덤스 6대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이 연구소는 석유재벌 찰스 데이비드 형제와 세계적 투자가 조지 소로스가 2019년 설립했으며 미국이 군사중심 정책을 지향하고 외교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독려해왔습니다. 한편 이날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진행한 화상대담에 참석한 수전 손튼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미국의 주요 외교정책에서 대중국 정책은 급격한 방향성의 변화를 겪은 분야라면서 토론 과정 없이 이런 변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향후 미국 정부가 관련 정책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이 같은 움직임을 미국이 약해졌다고 오판해 악용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물었습니다.
If we try to make these adjustments that you're talking about, the Chinese would see that as weakness and move out to take advantage.
스테이플턴 로이 전 주중대사도 이날 대담에서 의회 내 공화당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에 따른 국방 예산 삭감을 우려하고 있다며 외교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을 재배정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 저자인 마이클 스웨인 국장은 러시아, 중국과 경쟁 외에도 협의할 분야가 더 많다며 계속 군사적 수단에 의존한 억지력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동맹 역시 양자태기를 취하는 미국의 정책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유엔이 올해 인도적 지원 대상국에 북한을 포함하지 않은 데 이어 유럽연합도 대북 인도주의 지원금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올해 북한에 대한 초기 인도적 지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보실은 29일 최근 공개한 2021년 초기 인도적 지원 계획 중 북한 관련 사업에 대한 BOA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아시아와 남미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예산으로 1억 8천 유로, 미화 2억 1,800만 달러를 배정했지만 북한은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2018년 북한의 대규모 홍수와 관련해 국제적십자연맹의 재난구호 긴급기금에서 11만 1,000달러를 지원했었습니다. 이어 2019년에도 가뭄과 식량 안보에 영향을 받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구호활동에 6만 1,000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이 전 세계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나라와 지원 규모를 책정해 발표하는 2021년 인도적 지원 개요에서도 제외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북한 당국의 이동 제한 조치로 내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북한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엔과 유럽연합 등의 지원 대상에서 북한이 제외되면서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29일 VOA에 유엔에 이어 유럽연합이 인도적 지원금을 북한에 사전 배정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구호단체들의 폭넓은 지원 사업에 큰 제약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북한에서 농업개발과 지역사회 증진, 축산업과 보건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이는 비정부 기구들을 돕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씨가 사전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향후 모금 활동에도 그만큼 더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 다니엘 월츠 국장도 VOA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여전한 가운데 북한의 취약 주민 수는 많아지고 국경은 조만간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단체들은 올해 더 큰 도전의 해를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커진 반면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자금과 자원을 모금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월츠 국장은 실질적인 도움 전달 시기를 약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 모금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일찌감치 국경을 걸어 잠근 북한의 방역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멈춘 구호단체들의 답답함은 쌓여만 갑니다. 다니엘 제스퍼 미국 친우봉사회 워싱턴 지부장은 29일 VOA에 대북 지원 사업을 시작한 40년 이래 지금처럼 어려운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스퍼 지부장은 북중 국경이 열려 있었다면 이맘때 북한의 협력 농장에 사용할 농자재를 보냈을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올해 지원이 언제 재개될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장기화하면 할수록 북한의 식량 안보는 더욱 악화하고 의료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수는 더욱 늘어나는 만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깨끗한 식수 제공 지원 사업을 벌여온 구호단체는 북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로부터 특별 수출 허가를 받아도 국경이 봉쇄돼 물자를 보낼 수 없는 실정이고 이미 북한의 창고에 있는 물품과 사업 진행 상황 등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수십 년째 결핵 환자를 검진하고 치료해온 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체는 북중 국경에 수개월째 결핵 치료제와 약품 등을 담은 컨테이너가 대기 중이라면서 보관료만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이 한국 내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일부 언론 매체들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책자와 프레젠테이션에 원자력발전소 관련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후속 조치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작성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사흘 뒤인 2018년 4월 3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경제 구상을 담은 책자와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정상회담 때 건네줬다며 그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밝혔지만 원전이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런 보도에 한국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당 차원의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정권 차원의 보답으로 북한 원전을 은밀하게 추진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1일엔 이 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한국의 청와대와 유관 부처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입장을 내고 분해해서 만들어진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 내용과 작성 경위 그리고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분의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했다면서 북한 원전 관련 문서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서의 서문에 이 보고서가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또 보고서 결문에선 미북 간 비핵화 조치 내용과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 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고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한 이후 추가 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문서가 삭제됐던 데 대해선 이유를 막론하고 자료 삭제는 유감이라며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개입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통일부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엔 원전이라는 단어나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미국이나 국제사회 모르게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와 관련해 한국형 원전의 원천 기술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의 모델은 원천 기술을 미국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허락이 없이는 나사 하나도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아랍에미리트나 모든 국가 수출한 원전은 미국이 다 합의하고 양해를 한 겁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핵의 평화적 이용 차원에서 원전은 효율적인 전력 생산 시설이지만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핵화 진전 없이 북한의 원전 건설을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핵을 통해서 전력 생산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활용도 되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하고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제 진전이 있는 상황에서 제공이 이제 가능한 거지 비핵화 부분이 진전이 없는 가운데서 이 부분이 진전되기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제 사안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995년 한국과 미국 등 관련국들이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기 위해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도 앞서 1994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제네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북한 담당관이었던 김 전 차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수로 사업이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997년 8월 함경남도 신포에서 착공식을 갖고 순항하던 경수로 건설은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미국 특사의 방북 당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계획을 시인했다는 미국 측 발표를 계기로 제2차 북핵 위기가 촉발되면서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03년 11월 공사 중단에 이어 2006년 6월 사업이 미완성인 채로 공식 종료됐습니다. 만성 전력난에 시달려온 북한에게 원전 건설은 김일성 주석이 생전에 필생의 사업으로 여길 만큼 오랜 숙원입니다. 김영석 전 차관입니다.
북한이 우라늄을 전 세계에서 한 내장량이 거의 한 2, 3위 정도 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가동을 시킨다면 그 전력 생산 면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인 거죠. 초기에 이제 그 원전을 짓고 하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과거부터 이제 그런 이제 경수로 원전을 통한 전력 생산에 대한 수요 그리고 또 이제 희망이 지속돼 있었던 거죠.
북한은 지난달 노동당 8차 대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도 전력 공업 부문에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조력과 수력 발전소 건설에 국가적 힘을 집중하며 핵 동력 공업 창설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계획들이 언급됐다고 밝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을 맞아 북한 정치범 수용소 운영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29일 BOA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끔찍한 상황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유엔 등 국제사회가 지난 27일 옛 독일 나치 정권의 유대인 대학살, 즉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을 맞아 희생자들을 기리는 여러 행사를 연 가운데 당시 끔찍한 강제 수용소의 상황을 북한과 연계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7일은 76년 전 나치의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세상에 처음 공개된 날입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당시 아우슈비츠의 모습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며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을 박탈당한 마르고 수척한 모습의 수감자들과 충격적인 상황은 영상 필름에 고스란히 보존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나치의 강제 수용소와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비교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생존자인 토머스 버건탈 전 국제사법재판소 판사의 말을 상기했습니다. 버건탈 전 판사는 지난 2017년 국제변호사협회의 지원으로 나비 필레이 전 유엔인권 최고대표 등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조사한 뒤 연 회견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환경이 내가 어린 시절 나치 수용소에서 보고 경험한 것처럼 끔찍하거나 심지어 더 나쁘다고 말했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조사에 참여하면서 어린 시절 흑백 뉴스로 시청했던 야만적인 나치 강제 수용소 현장의 모습이 끊임없이 떠올랐다고 회고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구금시설의 잔인함, 굶주림, 수감자들의 시신 제거, 사체를 들판에 뿌릴 비료로 사용했다는 증언 등 20세기 전범 재판과 비슷한 증언을 자신이 경험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런 증언과 최종 보고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는 이런 상황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처벌할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인권 문제가 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라며 국제사회가 이를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엘튼 상원의원도 이날 BOA에 보낸 성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환경은 나치의 강제 수용소, 옛 소련이 운영한 군락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UNCY 최종 보고서는 세계 인권선언의 모든 조항이 부정되는 현대 세계에서 누구도 견줄 수 없는 국가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COI는 김정은 정권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 공산당의 거부 위협으로 진전이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애튼 의원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홀로코스트를 추모하면서도 북한을 잊지 말고 우리 시대에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서자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끔찍한 참상은 20세기 전체주의 국가의 수용소에서 벌어졌던 비극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해야 하며 추적이 쉽지 않은 모든 실종자들의 행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올해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을 맞아 발표한 영상 성명에서 나치와 제휴세력에 희생된 유대인 600만 명의 희생을 기리며 국제사회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As we remember those who died in the Holocaust and honor the survivors, our best tribute is the creation of a world of equality, justice and dignity for all.
구테우스 총장은 홀로코스트 희생자와 생존자를 기리는 최고의 헌사는 모두를 위한 세계 평등과 정의, 존엄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독일 통일 31주년에 즈음해 통일 과정에 참여했던 주역들은 통일의 교훈으로 다자간 협력과 미국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 H.W. 부시 행정부 시절 독일 통일 협상에 참여했던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은 독일 통일의 첫 번째 원동력으로 동서독 통일에 대한 부시 당시 대통령의 오랜 열망을 꼽았습니다.
One of the major lessons is that if you have an opportunity to do something that you have supported rhetorically for 40 years.
베이커 전 장관은 28일 워싱턴의 싱크탱크 미국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독일 통일 30주년 기념 화상대담에서 동서독 통일을 수년간 지지해온 부시 전 대통령이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저버리지 않았던 것이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시 전 대통령이 헬무트 콜 당시 서독 총리와 통일 초기 과정에서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국내외의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동서독과 미국, 영국, 프랑스, 당시 구소련 등 4대 강국이 참여하는 이른바 2+4라는 통일 협상을 위한 매개체를 고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미국과 서독 두 정상이 마련한 이 협상 체계는 독일 통일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독일 통일의 미국 측 또 다른 주역인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민주적인 평화에 대한 신뢰를 독일 통일의 첫 번째 교훈으로 꼽았습니다. Bush는 대통령은 당시 콜 전 총리가 국내 시위를 다루는 모습 등을 보며 서독의 강력한 민주주의를 인식했고 민주적 평화를 원했던 독일 사람들의 민주주의 구축을 도움으로써 통일에 기여했다는 겁니다. 라이스 전 장관은 또 독일 통일의 교훈으로 동맹국들의 역사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꼽으며 이들과 단순히 이해관계가 아닌 가치를 공유한다는 사실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통일 당시 재무장관을 지내며 협상 과정에 참여했던 호르스트 켈러 전 독일 대통령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독일이 통일이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며 불가능한 일을 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repare to expect the improbable and have the guts to leave.
켈러 전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과 콜 전 총리, 당시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과 신뢰 덕분에 통일의 기회를 잡고 주변국들의 회의론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 외에도 독일 통일과 서구 유럽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끊임없는 지지, 그리고 다자간 대화의 틀이 독일 통일을 이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커 전 장관도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독일 통일 과정에 미국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리더십은 고립주의나 보호주의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동맹은 힘의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며 통일 과정에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를 지낸 켈러 전 대통령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 경제가 시장 경제로 전환되던 시절 동독 주민들의 대규모 실업 등을 상기시키며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분산된 방식으로 경제 민영화를 체계화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 구소련에서도 이런 경제 민영화 과정은 IMF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며 순전히 시장 주도 성장에 너무 많이 의존했던 것은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의 쿠웨이트 주재 대사 대리였던 외교관이 2년 전 한국으로 망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외교관은 북한 수뇌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 실장의 사위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39호실이 어떤 기관인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리대사의 한국 망명 사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그가 노동당 39호실 실장의 사위라는 점입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망명한 류연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리대사는 전일춘 39호 실장의 사위입니다. 류 씨는 원래 참사관이었으나 2017년 쿠웨이트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따라 자국 내 북한 대사관 외교관을 9명에서 4명으로 줄이면서 대리대사를 맡아 일하던 중 망명했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센터장은 류연호 씨가 39호 실장의 사위였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쿠웨이트 대사를 누군가가 했다는 것보다 이 사람은 대사급은 아니더라도 전일춘의 사위로서 노동당 39호실 정보를 듣게 됐다면 그 정보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따라서 공식적인 직급은 고위급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의 정보 가치는 상당한 수준으로 예상돼요.
노동당 39실은 북한 수뇌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1974년께 노동당 39실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평양 중구역 노동당 청사 3층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39실은 북한 수뇌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외화를 모으는 곳이었습니다. 북한 내부를 오래 관찰해온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39실이 북한 궁정경제를 움직이는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one of the key components of that royal economy was Office 39 to bring in hard currency.
김정일 위원장은 금관과 무역 등 외화 벌이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노동당 39실에 전담시키고 이를 통해 수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39실은 북한 최대 무역회사인 조선대성총국과 대성은행을 비롯해 120여 개 무역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또 산하의 여러 지도국을 두고 웨어버리 사업을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금강지도국은 북한 전역의 금광에서 나오는 금을 수출해 웨어를 벌고 있습니다. 또 대흥지도국은 버섯과 생선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수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낙원지도국은 가방과 신발 등 경공업 제품 수출을, 능라지도국은 선박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고, 경흥지도국은 평양과 중국에 있는 웨어버리 식당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9실은 슈퍼노트로 알려진 미국의 100달러짜리 지폐를 위조하고 마약도 밀수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39실 고위 간부 출신으로 2014년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한 리종호 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위조 지폐 제작과 마약 판매는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도 불법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39실은 가짜 담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위조화폐라든지 이런 사업은 사실 하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단위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39호실을 통해 모은 외화로 값비싼 벤츠 자동차와 TV 등 가전제품, 시계, 양주 등을 당 간부와 군 장성들에게 하사하며 충성심을 고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1년 12월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자 직권한 김정은 위원장도 39호실과 자금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켄고스 국장은 2013년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39호실을 관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hat's been consolidated probably primarily within Kim Jong-un's office.
한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사치품 수입은 크게 늘었습니다. 2012년 6억 4천만 달러, 2013년 6억 4천만 달러, 2014년 8억 달러, 2015년 6억 달러 등 4년간 모두 26억 9천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호화 요트와 고급 자동차를 비롯해 귀금속, 양주, 악기, 시계, 화장품과 향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39호실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입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그해 8월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명령 13551호를 발동해 노동당 39호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유럽연합도 2010년 12월 전일춘 노동당 39호실장에 대해 비자 발급 금지와 자산 동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39호실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외화벌이를 계속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2015년 6월 보도한 바에 따르면 노동당 39호실은 홍콩의 투자회사 킨스웨이 그룹과 손잡고 KKG라는 합작회사를 세웠습니다. 조선금강회사로 추정되는 KKG는 평양 시내와 공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KKG 로고가 붙어있는 천여대의 택시를 운행하며 외화를 벌어왔습니다. 김정은의 금고지기로 불리우는 39호 실장은 북한 수뇌부가 가장 신뢰하는 인사가 맡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망명한 류연우 전 쿠웨이트 주재 대리대사의 장인인 전일춘은 1998년 39호실 부실장이 된 데 이어 2010년부터 실장직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일춘에 이어 한광상이 39호실 실장을 맡았고 이후 39호 실장 자리를 김영수에게 물려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당 39호실의 자금 사정이 과거보다 빡빡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석탄과 농수산물 수출로 외화를 조달했는데 지난 4년간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 신종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자금줄이 대부분 끊겼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도 제재와 코로나 사태가 39호실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 suspect that sanctions have made it, and COVID have made it more and more difficult for Office 39 to meet their quotas externally, that they've also increased some of their domestic operations as well.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외화난으로 인해 김정은 위원장도 39호실을 활용한 선물 정치를 하기가 힘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having a lot of trouble deciding. So the result is they don't open the border.
과거에는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같은 행사가 열리면 TV를 비롯한 사치품을 대의원들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이번에는 8차 당대회가 열렸는데도 선물을 주었다는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로 북한의 외환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심 외화 조달 기관인 39호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2003년 2월 1일 미국의 유엔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우주탐사 활동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하던 도중 미국 남부 텍사스주 상공에서 공중 폭발합니다.
The space shuttle Columbia has exploded over Dallas, Texas airspace. Once again, KXAS is
케네디 우주센터 착륙 예정 시간을 불과 16분 앞두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무원 7명 전원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미국이 개발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1981년 처음으로 우주 궤도에 올랐습니다. 콜롬비아호는 이후 27차례 우주 비행 기록을 수립하며 우주 왕복선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하지만 콜롬비아호는 2003년 2월 1일 28번째 비행을 채 마치지 못한 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챌린저호 폭발 사고 이래 17년 만에 또다시 발생한 참사에 우주 왕복선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 작업이 이뤄지고 미국의 우주 개발 계획은 또 한 차례 실현을 맞게 됩니다. 1944년 2월 1일 추상 미술의 선구자 피터르 몬드리안이 72살의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72년 네덜란드 중부의 아모르즈 포르트에서 태어난 몬드리안은 어렸을 적부터 그림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몬드리안은 20살 때 암스테르담의 미술학교에 진학해 그림을 배웠고 졸업 후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초기에 몬드리안은 주로 자연주의 기법을 이용해 풍경화나 정물화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몬드리안은 신비주의 화가인 얀 트로프의 영향으로 추상화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작품으로 33살 때 추상화, 나무 연작을 발표하게 됩니다. 추상화는 눈에 보이는 사실 그대로의 모습을 화폭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점이나 선, 면, 색채의 표현을 목표로 하는 그림입니다. 몬드리안은 그림 나무에서 나무를 선으로 단순화시켜 표현했습니다. 수직선과 수평선, 그리고 빨강, 노랑, 파랑의 삼원색을 이용해 초자연적인 우주의 질서를 표현하려 했던 몬드리안. 그의 미술 이론은 20세기 조형 이론에 깊은 영향을 줬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